네, 열왕기 맥잡기 여섯째 시간, 성경 맥잡기로는 일흔아홉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열왕기 상하는 뭐말 그대로 왕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에요. 또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제 유다의 왕들에 대한 그 기록은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역대기 상하에 또 이렇게 반복이 돼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열왕기 상하에 있는 기록과 역대기 상하에 있는 기록이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역대기 하에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면서, 열왕기에서 발견되지 않는 특별히 그 유다 왕들의 업적, 그들이 행한 일,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열왕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게 혹시 이스라엘의 삼국지 같은 게 아니냐. 열왕기 상하, 뭐 역대기 상하가, 뭐, 예, 중국의 그 삼국지 가서 보시면 그냥 왕들끼리 막 싸우고 뭐 영토, 얻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고 뭐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연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그 왕들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왕들 이야기를 왜 우리가 하는가 잠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지금 한 6천년 정도 이렇게 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 가서 보시면 첫사람 아담이 이제 타락을 하고 이제 죄를 지으면서, 예, 창세기 이제 3장 15절 가서 보시면 여자의 씨를 통해서 사람을 이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실현이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씨로 와야 되니까 이제 사람 가운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로 시간이 지나서 한 1000년쯤 지났을 때 노아가 나타나고, 그로부터 한 1000년 지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면서 그 여자의 씨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자 야곱이 있어서 그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야곱으로 또 이제 메시아 씨가 이렇게 조금 좁혀들고, 그 열두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아들을 특별하게 이제 선택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 사실을 이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의 열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창세기 맨 끝부분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면서 커다란 그런 무리를 이루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집트 탈출을 하게 되고, 또 그대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고통과 시련, 또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이룬 이후에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바라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또 400년 동안 재판관들의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 유다 지파에서 뭔가 나온다는 이런 것이 아직 쓰질 않았어요. 백성들이 이제 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많은 영토를 획득을 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구할 때이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 왕국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그 대언의 말씀을 아브라함부터 1000년 지났을 때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거고, 그게 이제 구약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는가?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성경이고, 어느 면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유대인들의 역사를 공부하는 건데, 한국 사람이 아니면 미국 사람이 도대체 왜 유대인들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도대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그 목적이 무언가를 좀몇 가지로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을 이방에 있는 타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메신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선포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이제 선정을 하셨고,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은 이런 기록들이 이제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2절 가서 본 것처럼 유대인들의 장점이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결국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그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탄생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 땅에 이제 유대인들이 존재하는 이와 같은 궁극적인 이제 목적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 시대에 특히 이제 열왕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뭐 구약 시대 열왕기뿐만 아니라 이집트 탈출 이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는 그런 일을 가서 보시면 거의 다 뭐 예를 들어 한 1000년쯤 된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다윗까지 가는 동안 한 1000년, 1000년 이후에 예수님까지 오는 동안 1000년, 그 20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가서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간은 전체에 아마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들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정말 참 하나님을 섬기고 한 그건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목석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거 우리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볼 때도 야 정말 형편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형편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나야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이해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행태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꾸준히 그렇게 배반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그 안에서도 그 경건한 씨를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목표로 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왕정시대 처음에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이제 40년 하나의 왕국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르호보암 이후에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이제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초대 왕이고 맨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그때까지 얼마 동안 존속했냐? 한 250년 존속했어요. 250년 동안 약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근데 그 20명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왕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 다음에 유다 왕국 같으면은 이제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까지 한 350년, 한 100년 정도 이제 더 진행이 됐습니다. 왕이 몇 명 있었냐? 19명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그런 왕이 8명이 있었어요. 8명. 그러니까 총 남왕국, 북왕국 다 합쳐서 총 39명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웬만하다 하는 사람이 8명이에요.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봤더니 딱 20%예요. 20%. 만일 여기에다가 사울을 더하고 다윗을 더하고 솔로몬을 더해도 뭐 사울이나 솔로몬 별로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다윗 하나 더하고 이러고 보면 이러나 저러나 20%예요. 좀 좋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괜찮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가서 보시면 다윗에 비하면 형편없어요. 그럼에도 뭐 하나님께서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사람이 20% 이래요. 제 나이가 이제 만 57세입니다. 그래도 인생에 뭐 특별한 일이 없이 이렇게 인생을 이제 평균 나이를 이제 산다고 생각을 하면 3분의 2 정도를 살았어요. 그렇죠? 예. 이런 가운데 그래도 저도 이제 학교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사라고 한 사람들이 거하는 이런 학교에서 지금 한 25년 지금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통 밖에서 보면 교수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좀 높게 보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똑같아요.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수를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퀘스천 마크가 들어서 그래서 옆에 있는 저보다 몇살 많으신 그 선배 교수님에게도 한번 물어봤고, 제가 여기 학교에 올 때, 저를 이끌어 주셨던 은사가 있어요. 저보다 15살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어제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은퇴하셨죠. 그래서 그분 같이 여기 학교에 있는 동안에도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어떤 일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옳다 그르다를 했을 때, 옳은 걸 옳다 그런 사람이 10명 중에 하나가 쉽질 않은 거예요. 10명 중에 하나가. 그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 대답이 그게 인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인간이다. 본인도 저보다 15살을 많이 먹으셨으니까 인생을 지금 올해 72세시니까 많이 살았잖아요. 뭐 저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유학도 그 나이에 미국에 유학을 가 그랬으면 얼마나 뭐 집안도 좋고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 10명 중에 하나 찾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게 자기가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을 찾기가 정말 10%, 20%를 찾기가 대단히 좀 어렵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다. 오늘도 이제 아비야와 그 다음에 아사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보시면서 이게 인간이고 또 어느 면에서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목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나이가 한45 이렇게 되시고 그런 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안수 받고 그리고 나가서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시죠.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45, 44뭐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느냐? 딱 하나 어드바이스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좋은 사람들하고 교회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인간성이 좀 좋아야 돼요. 인간성이 좀 좋아야지 그냥 고집 피우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 그 관철이 안 되면 그냥 사람들 모아갖고 뒤에서 뭐 하려고 그러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 가지고 교회를 하면 교회가 안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교회가 돼도 힘들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도 힘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건 우리 교회에는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이렇게 봤을 때뭐 심각하게 고집을 피우거나 정말 야,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정도의 사람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감사한 거는 정말 나갈 때도 신사적으로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나가고 나가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뭘 이렇게 비판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런 건 글쎄 제 귀에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일반 교회에서 교회 나간 다음에 뭐 비방하고 하는 그런 거에 비하면 그 수준이 별거 아닌 그런 수준의 그 이야기들 제가 이렇게 뭐 들려올 때좀 듣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바이블 빌리버로 뭘 한다고 하고 이럴 때는 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Good people이 돼야 되는 거예요. Good people. 뭐 성경 지식이 많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좀 조금 좋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할 때도 좀 사람이 좀 좋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 학교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성경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먼저 어른 보면 인사할 줄 알고, 그렇죠? 공손하게 어른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을 키워야지. 성경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게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 이게 열왕기를 왜 공부하는 거냐. 인간이 이렇다는 거. 그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내게 교훈으로 삼아,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좀내 자신이 먼저 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남편과 아내 관계도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더 돼야 되겠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 가서 보시면은 누가 몇년 동안 통치하고 뭐 이런 그 통치 기간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서 몇 가지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통치 기간을 산정을 할때 사람마다 틀려요. 또 부관국 하는 게 틀리고 남한국 하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5월에 즉위를 했습니다, 왕에. 그럼 어떨 때는 5월에 즉위한 때를 1년으로, 그때부터, 즉위한 때부터 그 해가 1년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그 해는 해로 치지 않고 즉위한 다음 해부터 통치한 해로 쳐서 40년이다.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걸 또 하나 이제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있을 때 아들을 좀 왕의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이제 섭정 노릇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섭정이 한 3년 간다가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되면 그 3년이 아버지 통치 기간에도 포함될 수 있고 아들이 그때부터 처음부터 시작한 걸로 포함이 될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게 계산하는 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대 계산하는 방법이 획일적으로 똑같지 않다는 거, 이것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연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국하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야기가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남왕국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북왕국으로 갔다가, 남왕국 왔다가, 이게 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왕들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20명 정도의 이제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통치 기간이 250년이 됐는데, 그 안에 왕조는 자그마치 9개나 있습니다. 왕조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로보암 시작하다가 나답에서 죽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서, 그냥 그래도 나라는 북이스라엘인데, 그걸 연이어서 나가면서 그 다음 사람 한 세대 정도 또 나가다가 또 살해를 당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다가 또 이렇게 해서 자그마치 왕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조가 9개나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유다에는 몇 개가 있겠어요? 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다에 하나밖에 없는 그 왕조를 통해서 싫으나 좋으나 그 이스라엘의 그뭐 유다의 그러한 그 부족한 그런 왕들을 통해서 맨 끝에 가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스라엘에는 왕조가 9개나 있지만, 유다에는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를 유지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등불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하나로 유지가 되면서 끝까지 나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오늘은 아비암과 아사. 아비암은 이름이 여기 열왕기상에는 아비암이로 나오고 그다음에 역대기가 13장에 아비아로 나옵니다. 근데 보통 아비아라고 이제 많이 부르니까 제가 오늘은 아비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에는 아비아 이야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그 아비아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역대기하 13장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르호보암이 많은 아내를 두고, 그래서 여러 아들들은 이제 많이 뒀습니다.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여러 아내들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했다 그랬어요? 압살롬의 딸 아니면 압살롬의 손녀라고 불리는 마아가를 좋아해서 그 마아가가 낳은 아들이 아비야인데 그 아비야를 아예 일찍 선택을 해서 이 유다를 다스릴 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들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안에서 가족끼리 싸움이 생기면 안 되니까 미리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여러 지역으로 그 아들 다 보내 갖고 그래서 아비야가 왕권을 이제 굳세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비야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절. 그가 몇년 동안 통치했냐? 2절 가서 보니까 3년 동안 통치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살롬.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아비살롬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압살롬하고 똑같은 그런 이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전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행한 죄들 곧 자기 아버지의 모든 죄 가운데 걸어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죠. 그의 마음이 자기 조상 다윗의 마음처럼 주 자기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씨를 멸하지 않는 이유가 다윗을 위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주셔서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려 하셨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헷족 속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토록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한 등불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아비야가 선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하나님이 유지해 주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6절에 북왕국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로보암이 아직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그의 평생 동안 전쟁이 있는 그때 이제 르호보암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아비야가 일어나서 여로보암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역대기하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3장 3절 아비야가 이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돼서 누구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느냐 하면 위에 있는 여로보암하고 이제 전쟁을 벌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3절 거기 가서 보니까 아비야는 군대가 40만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여로보암은 80만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드디어 아비야가 왕이 돼서 여로보암하고 이제 한판 전쟁을 벌이러 나가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5절 가서 보시면은 아비야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영원토록 다윗에게, 즉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줄을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냐.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반역한 사람들이다. 이 북왕국 이 열지파는 이건 반역한 족속들이지. 원래 하나님은 오직 다윗의 이 씨, 그다음에 다윗의 지파, 이 유다 지파 이걸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6절, 7절 나가면서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결국 북쪽의 이 열지파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고 그리고 해서는 안될 그런 짓을 행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세운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로보암의 악행을 지적하는 내용이 8절 그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죠. 가서 보니까 너희는 금송아지들 섬기고 이거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않냐? 단과 베델에 하나씩 세워두고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도록 하지 않냐? 또 누구든지 거기 가서 보니까 9절에 어린 수소 한 마리하고 순양 7마리만 가지고 가면 레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론의 아들이 후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나 제사장 되게 해서 이 잡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아론의 그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오면서 제사장 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야기하면서 12절에 우린 군사가 이제 사실 40만 명뿐이 없고 너희 여로보암이 지금 80만 명이 있는데 12절에서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전쟁을 벌일 때 여로보암이 뭐 복병을 세우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시니까 17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80만 명 가운데 50만 명이 쓰러져 죽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18절에는 어떻게 40만 명이 50만 명을 죽이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 이유가 그 안에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rely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rely, R-E-L-Y, 누구에게 의지한다, 의탁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실 때 사람 보시기에는 어떻게 40만하고 80만이 상대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이 전쟁에서 이제 패한 이후에 여로보암이 힘을 잃고 다시는 힘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내용이 20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아비야는 단 3년 동안, 이상하게도 젊은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하고 전쟁 끝나고 나서, 그러고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해서 다 이기고 난 이후에는 악하게 행했다 그래요. 그 악한 내용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그렇게 악하게 행하다가 3년 살다가 죽었다고, 통치를 3년 하다가 죽었다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여기 나이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가서 보니까 르호보암이 41살에 왕이 됐어요. 41살. 그리고 얼마 동안 통치를 했냐면 17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58세에 죽은 거예요. 58세에 죽고 지금 아비야가 왕이 됐으니 뭐 이래저래 다 해봐도 뭐 서른두세 살 이쯤에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쯤에 돼서 왕이 돼서 3년하고 죽었으니까 한 35살쯤에 죽은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남한국 유다의 아주 좋은 그런 왕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왕의 이름이 아사입니다. 아사. 아사는 여기 열왕기상으로 가서 보시면 9절에서 열왕기상 아까 우리가 읽은 거기 15장에는 9절에서 24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러니까 몇절안 나와요. 한 15절 정도뿐이 안 나오는데 아사의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해서, 또 아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아사의 이야기는 역대기 하에 14, 15, 16장에 3장이 기록될 정도로 아사 이야기가 많이 이 안에 할애가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서 열왕기상 15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제20년에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통치했더라. 근데 가서 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2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예, 2절은 아비야 이야기하는 거죠. 아비야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것만 두 개만 봐서는 아비야하고 아사가 어떤 것 같아요? 형제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형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8절에 가서 보니까 아비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아들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마아가의 아들이라고 둘 다가 그런 걸 보면 둘 다가 형제인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성경에 이게 난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푸느냐, 요기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좋은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하나님께 대해 완전했다. 이거 찾아보기 힘든 그런 기록이거든요. 41년 동안. 근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41년 가운데 한 36년은 아주 좋았고요. 후반부 5년은 좀 좋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대해 완전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비야하고 아사, 이거 보니까 형제지간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자지간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또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을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죠. 이제 그건 뭐냐 하면 여기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할때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머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가 아비암에게는 어머니가 되고 아사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 아비아가 자기 어머니하고 근친 결혼을 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앞뒤 이런 게 가서 보니까 많지를 않죠. 왜냐하면 지금 뭐 한 서른 살 정도에 뭐 이게 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럼 어머니가 지금 50몇 세가 지금 된 거 아닙니까? 마아가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아들을 낳는데, 예를 들어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몇 년 통치했다 그랬어요? 3년 통치하고 나서 아사가 아들이 되면, 왕이 되면, 그럼 지금 4살에 지금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뭐 평생토록 완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전체를 개혁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4살짜리가 무슨 뭐 이스라엘 개혁,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정황으로 봐서, 그건 아니다. 또 더구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쭉 나오는 가운데 가서 보시면 7절에 솔로몬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이렇게 낳고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건 다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 낳은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비겟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실제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낳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 가서 쭉 가서 보시면 1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모든 세대가 14세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세면 그 안에 14명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여러분 한번 가서 나중에 한번 세어보세요. 14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가 11절 가서 보면 여고니아까지 거기까지가 14세대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거기를 세어보면 15으로 나옵니다. 15. 그 다음에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여고니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세면 14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족보가 14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가서 세보면 여기 14, 그 다음은 15, 그 다음에는 14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아비아오가 아사가 한 세대면 그러면 딱 14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조금 성경을 공부하려면 수학도 조금 잘 해야 돼요. 이게. 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성경적인 솔루션은, 예, 아비아와 그 다음에 아사가 형제지간으로 보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해결책이다. 제가 아마 내일이나 아마 언제쯤 해서 다시 그 글을 이제 올리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지금 3년 통치하고 나서 4살짜리는 뭐 이런 사람이 지금 왕이 돼갖고 개혁을 일으키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더구나 예수님의 그 족보의 근친 상간에 어떤 걸 통해서 뭐가 나오는 그런 악이 들어갈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사가 자그만치 이제 4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41년. 그래서 아사의 통치는 크게 세 등분 할 수가 있어요. 세 등분.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단 가셔서 여러분, 9절에서 24절에, 여기 15장 9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아사에 대한 내용이고, 25절부터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아사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더 표현한 게 역대기 하에 13장에서 16장까지예요. 그래서 14, 15, 16장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역대기하 14장 1절 가서 보니까 이처럼 아비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라.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사가 41년 통치했는데 처음에 10년 동안 땅이 평온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그러는 동안에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니 나오면서 그가 이방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고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유다에게 명령하여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네 살짜리가 뭐 이런 거 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예, 그다음에 지금 나이 면에서 봤을 때 아비야가 지금 3년 하고 죽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형제가 통치를 하면서 한 41년 정도 갔다 이렇게 보는 게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땅에 대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것과 동시에 6절에서 8절에는 지금 이게 땅이 평온할 때 이 군대들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도시들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6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그가 유다의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건축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안식이 있었고 또그 해들에 그에게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전쟁이 없을 때 군대들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많은 도시들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끝나고 나니까 6절에서 8절부터 드디어 이거 끝난 이후에 8절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 군사가 있었냐? 유다에서 30만 명, 베냐민에게서 28만 명에서 58만 명의 군대를 이제 아사가 마련해 놓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군대를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아사가 신경을 썼던 내용이 7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성벽도 만들고 망대 문과 빗장을 다 만들고 그거 하면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냐? 전심을 다해서 지난 한 10년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자, 이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 9절 가서 보니까 이제 10년이 지나갔어요. 모든 걸다 준비하고 강화하고 그렇게 했는데 10절에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나와 마레사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기는 58만 명이고 여긴 지금 100만 명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도 조금 좀 교훈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제 교회를 하거나 아니면 가정을 이렇게 운영할 때도 좀 모든 게잘 되고 평안할 때 악한 때를 좀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좋은 그러한 그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이 다잘 되고 할때 그때 흥청망청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렇게 성벽도 쌓고 군사들도 정비하고 이렇게 이게 다 끝나고 나니까 딱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100만 명이 지금 쳐들어오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평안하게 지금 교회가 사실 어느 면에서 평안하잖아요. 이게 평안할 때 조금 좀잘 이렇게 훈련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정신 무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도 하나 이제 교훈으로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58만 명이고 저긴 100만 명이니 이것도 거의 2대 1의 싸움 아니에요. 이렇게 될때 아사가 참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게 11절에 참 멋있는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거기 가서 보니까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주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나가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누가 이랬어요?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다윗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불렀다는 게 아닙니다. 그전 인격체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의 의미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주의 이름을 이 무리를 치러 나가나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참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할 때, 이게 뭐 교회 문제든 아니면 가정의 문제든 사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란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기 가서 한번 잠깐 보게 사무엘기상 14장 가서 보시면 거기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싸우러 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그 요나단의 그런 기사하고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가서 사무엘기상 14장 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다. 참, 어저께 이제 제 은사 그 교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래도 어쨌든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어요. 그런 거 하면서 사실은 예배당 짓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년에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저와 제 아내의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있던 거를 이거를 구체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우리 힘으로 그렇잖아요. 번역해서 어쨌든 냈잖아요. 찬송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사 틀리지 않게 해서 가졌잖아요. 교회도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또 성경적인 그런 형태로 우리가 돈도 이렇게 강제로 내라 그러지 않고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그래도 어쨌든 한 2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을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하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데몬스트레이션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이런 구상이 있다는 거 하고 실제 우리가 이걸 했다는 거는 그 다른 거잖아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보시면서 주께는 제약이 없다. 제약. 사람에겐 제약이 있잖아. 이거 뭐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잡아당기고, 이게 잡아당기고, 이게 제약이잖아요. 못하게 막는 게 많은데, 많은 사람으로 하든 적은 사람으로 하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될 때, 우리 홍수대 형제님이 올해 한 40억 건물을 짓자 그랬는데,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나중에 그렇게 100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100억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거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도저히 아무것도 없으니 한 300평 해서 지하 파갖고 어떻게 들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구상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억을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사람은 올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사람이 변한 게 없는데도 이게 어떻게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잘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풀링에 참여해 주시고 같이 해보자 그러고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약이 없는 거예요, 제약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어떤 뜻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게 하고자 할 때, 이게 우리가 계획을 짜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한 1년쯤 있다가 정말 2천 명 정도가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할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정말 세워지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으로 하든 적은 사람으로든 하나님께는 제약이 없다는 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고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이때도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갑작스럽게 일하십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왕들,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유다의 왕들은 뭐한 일곱, 여덟 명 좋은 사람이 있는데, 유다의 왕들, 그 좋은 사람들 생애를 가서 보시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어디에 나오냐? 여기 13장에 아비야도 어찌됐든 유다의 왕으로 메시아 계보를 이을 사람인데, 여로보암과 싸울 때 갑자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기 지금 아사도, 예, 하나님이 갑자기 일하시고, 18장에 가서 보면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죽을 뻔한 그런 고비를 맞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와서 일하시고, 마지막으로 32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리아 사람들의 그 군대를 이 히스기야에게 가져오셨다가 히스기야가 갑자기 그들에게 구출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가만 보시면서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나갈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이것도 안 되는 거거든 지금 아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정말 예배당을 건축하면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갑자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 개혁을 실시하는 내용이 여기 역대기하 15장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니까 이제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기고 돌아올 때 누가 나오냐 하면 1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셔서 이제 추가 개혁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제가 여러분 이게 제 책에 이런 구절은 제가 빨갛게 줄을 그어놨거든요. 읽으면서 이게 그냥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여기 있는 그냥 그대로예요.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신다. 이게 우리 사랑치는 여기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좀 모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하면서 3절의 내용은 재판관들의 시대에 거기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없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때 4절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지 않았냐. 기도원 시대도 있고 이게 여러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에티오피아를 이겼다 그래서 자만하면 안 되고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추가 개혁을 해라. 그게 언제까지냐? 11년부터 시작해서 35년까지 얼마 동안이냐? 25년 동안 추가 개혁을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와서 이 말씀을 주니까 아사가 힘을 얻은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이 우상들도 이제 다 철폐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하지 못했던 거. 그거 이제 철폐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8절에 아사가 이 말들과 또 대언자 오뎃의 대언을 듣고 용기를 내갖고 유다 베냐민의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으는 그런 내용이 10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 모은 다음에 12절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언약 속으로 들어가되 누구든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그 전에 우상들 다 없애고 그랬는데 못하던 게 있었어요. 여전히. 그렇죠? 그런데 에티오피아하고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대원자가 와서 힘을 내서 추가 개혁을 하라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추가 개혁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온 유다가 그 맹세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전적으로 갈망하며 그분의 마음을 구하였으므로 그분을 만났고 참 귀한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되면서 아사가 추가 개혁을 하면서 했던 그 일이 첫 번째가 뭐냐. 아사 왕의 어머니가 지금 여기 뭐래 마아가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우상을 완전히 다 깨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왕비를 폐위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과감하게 이제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머니까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다 여태까지 문제가 뭐예요? 측근들 비리 때문에 대통령 되면 그냥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측근 중에 측근이 어머니 아니에요. 그렇죠. 어머니를 아예 폐위를 시키고, 예, 이렇게 하면서 개혁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17절에 산당들은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완전하였다. 아,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윗처럼 그 정도로 완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평생토록 완전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19절에 아사의 통치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이러고서 이제 아사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뭐 한 스물대여섯 살 이렇게 돼갖고 통치하고, 그리고 지금 얼마까지 35년까지 해서 한 60세쯤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아, 그리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후반부가 조금 좋지 않은 게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후반부는 36년에서부터 41년까지 통치. 그래서 6년 동안의 내용이에요. 이게 뭐 어떤 일이 생겼냐? 저 북왕국에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들어선 거예요. 여로보암을 다 멸절하고 바하사가 들어선, 이 사람이 강력하게 해서 밑으로 이제 치고 들어오려고 라마라는 그런 도시를 막 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막 제목을 갖다 쌓아놓고, 그러니까 아사가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겁이 난 거야. 덜커덩.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집과 뭐 주의 집에 있던 모든 보물들 이런 걸 다 빼갖고는 이스라엘 저 북쪽에 시리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리아 왕한테 베나다에게 이걸 가져다 바치면서 좀 제발 와서 이스라엘 좀 쳐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치러 오면 어떻게 해요? 바하사가 이 남쪽 왕국은 침범을 못하니까 철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에서 지금 북쪽에서 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그러겠다 이렇게 하고는, 그리고 돈을 받고 그리고 쳐들어 내려오니까 바하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위에서 쳐들어오니 지금 밑에 전쟁을 일으킬 수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다 보니까 바하사가 가져왔던 그런 제목이라든지 돌이 뭐 이거 도시 쌓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아사의 것이 돼서,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이거를 자기 딴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7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냐. 왕이 옛날에 에티오피아 사람 100만 명하고 싸우던 거 기억하지 아니하냐. 그때 왕의 힘으로 이겼냐.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왕이 큰 실수를 했다. 이거를 지적을 해주게 될 때, 예, 거기 가서 보니까 10절에 그때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집에 가두었다. 그게 이렇게 퍼펙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더구나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생각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대언자의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악한 일이 이제 아사에게 생기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도 9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은 즉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제가 이것도 빨간 줄로 쳤어요. 그 밑에 것도 빨간 줄로 쳤어요. 그때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집에 가두었다. 그렇게 안 하려고 제가 쳤습니다. 예, 네,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고는 그때 아사가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는, 압제했다는 그와 같은 내용이 또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아사가 이제 병들어 죽는 내용이 11절에 있고, 이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이 이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그가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병을 가져다 주세요. 39년에. 그러니까 39년부터 이제 병이 생겨서 41년에 죽는 거예요. 그 끝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또 아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아사의 통치제 39년에 12절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아사가 죽을 때 의원들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꼭 아플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될 때 이거를 잘 판단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은 전체적으로 아사는 훌륭한 왕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보시면서 이게 훌륭한 왕은 어떤 걸로 표현이 되냐, 14절 한번 가서 볼게요. 그들이 그가 다윗의 도시에 자기를 위하여 만든 그의 돌무덤에 그를 묻고 또 약제사의 기술로 예비한 향수와 여러 가지 향료를 가득히 채운 침상에 그를 두고 또 그를 위하여 심히 크게 향을 살랐다. 그러니까 많이, 그게 뭐예요? 많이 애곡했다는 거예요. 와, 좋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가서 보시면 어떤 왕이 나오는데요,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향도 하나도 안 피우는 그런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대접을, 죽어서도 대접 못 받는 그런 왕들도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이 돼서 후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